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늘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을 포함한 52개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핵 테러 위협과 북한 핵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제안에 따라 핵테러 위협과 불법적인 핵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앞으로 실무 당국자들 간 논의의 장으로 전환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전권을 가진 정권 이양 통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정부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헌법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다른 나라 헌법에도 정권 이양 통치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비논리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제안한 국민통합정부는 반정부단체와 독립적인 단체, 현 정부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 밖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지역과 극동도시 데이르 엘조르에 대한 진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땅에 묻혀있던 중국군인 36명의 유해가 60여 년 만에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지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중국군인들의 유해를 중국 측에 인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 방문 중 한국에서 발굴된 중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해마다 중국의 청명절을 앞두고 중국군인들의 유해를 되돌려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541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극의 얼음이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금세기 말 해수면 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롭 데콘토와 데이빗 폴라드 연구팀은 최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 상태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 오는 2100년이면 지구 대양의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500년에는 15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에서 2100년에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데콘토와 폴라드 연구팀의 전망이 맞다면 미국의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주, 중국 상하이,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해안가 저지대들의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도 동부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가 붕괴돼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오늘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파편 아래에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가도로가 붕괴될 당시 그 아래편에 인력거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50명가량이 매몰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고가도로는 콜카타 시내 중심가에서 지난 2009년부터 건설 중이었으며 어제 마지막 공사 구간이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테러 용의자 수용소에서 약 12명의 수감자가 해외로 이송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적어도 2개 나라가 이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이송되는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은 예멘 국적의 37살 타리크 바 오다로 지난 2007년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 강제급식이 이뤄져 왔습니다. 현재 그의 몸무게는 평상시의 절반이 줄어든 33kg에 불과합니다. 이 수용소에는 91명이 수감돼 있으며 지금까지 37명이 제3국으로 이송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로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멀리 편서풍을 타고 나라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황사라고 합니다. 이 황사를 흑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이 황사 피해가 크다고 하죠. 이 황사 발생 기간이 매년 길어지고 또 오염물질까지 함께 날아와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황사에 섞여있는 석회 같은 성분이 산성비를 중화하는 이점도 있지만은요. 사람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업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환경, 대기 오염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중국과 수도권 동북부 지방에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강한 황사가 덮쳤다고 하네요. 이 랴오닝성, 선양에서 이런 강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랴오닝성이면은 평안북도에서 압록강만 넘으면 나오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중국 수도 베이징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중국 중서부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이 공기 중에 비린내도 나는 혼탁한 황사 현상이 날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2일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각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7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는 4도에서 15도, 개성 6도에서 22도, 함흥 4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 2도에서 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Dobby Brothers의 Listen to the Music 들어보시죠.
like a lazy flowing river, surrounding castles in sky. And the crowd is growing bigg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전 세계 52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2016 핵 안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막됩니다. 베트남 국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습니다. 21세기 말경이면 전 세계 해수면이 2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예,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핵무기 보유국과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2개 나라 정상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의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합니다.
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과격 집단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서 뭐 어느 때보다 긴장된 상황에서 열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바로 얼마 전에 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후에 열리는 거라서 이 각국의 대테러 공조 방안과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예,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데요. 이 핵 안보 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 테러 위협과 불법적인 핵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예,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네, 자, 각국의 정상들이 속속 워싱턴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정상회의와 함께 또 별도의 양자회담들이 예정돼 있다고요?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갖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아시아 3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히 북핵 문제 대처 방안 그리고 안보 협력 등을 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52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예,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오늘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 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안 돼서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 주최 측, 그러니까 미국이 회의의 개념을 바꿔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의 자신들의 지시를 검토할 걸 제안했다면서 외부 개입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난했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벨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거부는 러시아를 더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계속 이 핵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 안보 정상회의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 실무 당국자들 간의 논의의 장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다고요?
네, 베트남 국회가 오늘 응엔 티킴 응원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이 응원 신임 의장은 지난 1일에 이 5년마다 열리는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요.
네.
예, 오늘 95.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공식 선출됐습니다. 단독 후보였고요. 참석 의원 484명 가운데 47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에서 여성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응원 신임 의장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보수적인 베트남에서 탄생한 첫 여성 국회의장이고요.
네.
예,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국가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 주석, 총리, 이 국회의장 가운데 첫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국회의장은 베트남에서는 이 권력 서열 4위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베트남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응원 신임 의장이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61살인 응원 의장은 남부 벤제성 출신이라고 하고요. 재무부 차관, 무역부 차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 베테랑으로 개방적이고 또 원만한 성격의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베트남 관영 언론은 응원 의장이 취임 선서에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응원 의장의 선출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베트남 국회에 이미 여성 의원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응원 의장의 선출이 이 성평등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보다는 이 지역적으로 배제돼 왔던 남부 출신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19명의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 가운데서 소수만 남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응원 의장 취임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은 당초 5월 22일에 총선을 치러서 국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5월에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신임 지도부와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논의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개편을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베트남이 권력 이양기에 있는 거죠?
예, 공산당 정치국 서열 1위인 응엔푸종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월에 연임이 결정됐고요. 응엔 던중 현 총리는 다음 주에 공식 퇴진하고 5월에 응엔 수원푹 부총리를 이 총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네.
예, 베트남은 당초 이 국가 주석과 총리 또 국회의장을 7월에 선임할 계획이었는데요. 역시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국가 지도부 개편을 5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해수면 상승이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면 이 남극의 얼음이 급속히 녹으면서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전 세계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예, 로버트 드콘토 교수와 데이비 폴라드 교수 등 미국의 연구팀이 이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공해 물질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데 실패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100년이면 지구 대양의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앞서 나온 보고서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유엔 산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보고서가 전망했던 것보다 배나 빠른 겁니다.
네.
예, 당초 이 IPCC 전문가 회의에서는 2100년에 이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IPCC는 이 남극 해빙 영향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m 높이만 돼도 이 전 세계 저지대 이 주요 해안 도시들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침수가 이 수백 년 뒤에나 일어날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이 현재 아이들이 수십 년 뒤에 경험할 현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예, 미국의 연구팀은 2500년쯤에는 해수면이 무려 15m나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자, 이번 연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전문가들의 평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새 보고서가 종전에 IPCC가 놓친 부분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과학팀은 다른 연구팀이 다루지 않았던 이 대륙의 빙하 또 빙벽까지 이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심각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남극의 해빙이 해수면 상승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얼마나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낙태 관련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사후 피임약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인위적인 지진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 낙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네.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MSNBC 방송 주최로 열린 주민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신은 낙태 반대자라면서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아,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Do you believe in punishment for abortion? Yes or no? As a principle?
The answer is that there has to be some form of punishment.
For the woman?
Yeah, there has to be some form.
이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고 이 진행자가 요청을 하자 이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여성에 대해서 일종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요.
네.
징역 몇 년에 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요. 결국 트럼프 후보가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어제 몇 시간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낙태가 불법일 경우 낙태 관련 처벌은 여성이 아니라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이 그러니까 낙태 제공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판이 거세지니까 말을 바꾼 건데요. 낙태 지지자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낙태 지지자들만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여성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해서 흔히 낙태 지지자들을 프로 초이스 진영이라고 부르고요.
네.
낙태 반대자들은 생명을 존중한다고 해서 프로 라이프 진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측이 모두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 낙태 반대 단체인 이 생명을 위한 행진 교육 방어 기금의 진 맨시니 회장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낙태 반대 운동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낙태 반대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대선 후보들 반응 궁금한데요. 남아있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반응부터 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는 사태가 더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서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와 같은 이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렸는데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여성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여성이 아니라 낙태시술 제공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후보가 쟁점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크루즈 후보는 꼬집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네, 뭐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이 외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또 폭스뉴스 진행자 매긴 켈리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또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또 트럼프 후보의 보좌관이 이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려는 여성 기자의 팔을 이 멍이 들 정도로 붙잡아 밀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보좌관이 이 단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네.
이 최근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트럼프 후보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응답자 가운데 21%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오는 4월 5일에 화요일에 또 위스콘신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뭐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크루즈 후보가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 발언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어제 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케트 대학교 법률 전문 대학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이 트럼프 후보에게 좀 못 미치거나 두 후보가 굉장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를 추월했습니다.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런가 하면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훨씬 못 미쳤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예전에는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네.
한편 같은 마케트 대학교 조사에서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49% 지지율을 보이면서 45%를 얻은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낙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요, 사후 피임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FDA가 어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후 피임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한 건데요. 이 미페프렉스라는 사후 피임약의 복용 시기를 임신 10주까지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마지막 월경 후 7주까지만 이 복용이 가능했었죠. 또 그런가 하면 복용량도 기존의 600mg에서 200mg으로 크게 낮췄고요. 의사가 아니라 임상 간호사도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들이 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FDA가 이렇게 지침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네, FDA는 이 최신 과학 자료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연구 조사에서 사후 피임약 이 미페프렉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앞서 이 FDA 규정, 이전까지 지켜지던 FDA 규정은 2000년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네.
이 1990년대에 이뤄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했는데 낙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약은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걸 막습니다. 이 미페프렉스를 먹고 하루나 이틀 뒤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번째 약을 먹는데요. 또 이 약을 먹으면은 자궁이 수축해서 임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요, 이 낙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앞서 이 트럼프 후보 관련 뉴스에서도 또 들으셨지만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면서 낙태를 반대하죠. 이 보수 기독교도 인들이 또 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공화당은 낙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새 지침이 나온 건데요. 이번 FDA의 새 지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사실 대부분 주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 이미 많은 의사가 FDA 규정에서 벗어나서 처방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 사후 피임약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는 좀 경우가 다른데요. 이 새 규정이 현행법에 상반된다는 겁니다. 이 노스다코다주와 오하이오주, 텍사스주는 의사들에게 이전 FDA 지침을 지킬 것을 법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7주까지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몇몇 주에서 이 사후 피임약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새 지침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낙태 지지 세력 물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피임약이 타이레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낙태 반대 세력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후 피임약 복용 시기를 늦추면, 그러니까 임신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후 피임약을 복용을 한다면 불안전한 낙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임신부에게도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이 초래하는 지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지질조사국 이 눈길을 끄는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 지도는 미국 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지도에 포함한 겁니다.
네. 지진이라고 하면은요, 지구의 그 지각이 흔들리는 걸 말하죠.
네.
이렇게 지각이 흔들리려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지진을 만들어낸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뭐 사람이 직접 지각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간이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캐내면서 그 여파로 결국 지진이 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셰일 석유나 셰일 가스 시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요즘 북미 지역에서 주목받는 자원인데요. 셰일 안반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채취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셰일 석유나 가스를 채취하려면 수평 시추법 또는 수압 파쇄법이 쓰이는데요.
네.
특히 이 영어로 fracking이라고 흔히 말하는 수압 파쇄법이 논란입니다. 이거는 이 화학약품이 섞인 액체와 엄청난 양의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안반을 깨는 그런 시추법입니다.
네, 이 수압 파쇄법이 이게 말이 많은 그 시추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화학약품이 들어간 물을 쓰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이 시추법이 지층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지층을 교란하는 게 지진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지진 지도를 작성한 미 지질조사국도 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셰일 석유나 셰일 가스 시추가 활발한 곳에서 그 영향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미국에서 이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어딘가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로는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 아칸소, 콜로라도, 뉴멕시코, 오하이오, 그리고 엘라베마주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지진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뭐 대략 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오클라호마주와 텍사스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8개 지역이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이 뭐 가령 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지진이 1년에 많아야 한두 번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수평 시추나 수압 파쇄법이 사용되고부터는 지난 10년 동안의 지진이 수백 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지진 피해를 막고 또 대비하려면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도 문제지만은 지진 규모도 중요한데요. 이런 인공 지진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 자연적인 지진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뭐 대략 규모 3 정도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5.6에 달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 발생한 이 지진도 이 셰일가스 추출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올해에도 이 규모 5.1의 지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규모가 5.6이라면은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발생 지역에 따라서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위력인데요.
네.
가령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행되는 댈러스 모닝 뉴스는 이 공개되지 않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 자료를 이용해서 만일에 이 댈러스 지역에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제방이 무너지고 건물 8만 채의 피해를 주는 등 약 9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캡틴은 타니엘이 부릅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들어보시죠. Now,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창 논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 총기 규제입니다. 지난 1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언급된 것이 바로 수정헌법 2조입니다. 과연 어떤 법 조항이기에 이렇게 총기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건지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I believe in the Second Amendment. It's there written on the paper. It guarantees a right to bear arms.
지난 1월 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기 사고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And from first graders in Newtown, first graders.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도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수정 헌법 2조의 내용.
수정 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이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원주민 인디언이나 무법자들과 또 싸워야 했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수정헌법 2조의 역사.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지주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헌법을 완성하지요. 하지만 미국의 각 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또 연방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1971년 각 주의 비준에 거쳐 연방헌법에 추가된 수정조항들이 바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조에서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소유권은 권리장전 두 번째 조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란.
지금 보기엔 이 무기를 소유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소유는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지키고 또 미국의 자유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서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It is part of the American mythological experience that gun ownership is central to our identity.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출신으로 지금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빈 웨버 씨는 미국인들은 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바로 이 총기 소유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기 옹호 단체들로 전미총기협회, NRA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Unless the American people make their voices heard, the gridlock on this issue will not change.
민주당 출신의 척 슈모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총기법을 바꾸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길 원하면서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자, 그럼 총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ABC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5%는 총기 규제를 원하고 47%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But it also reflects this sense among many Americans, not all, that gun ownership.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캐럴 도허티 연구원은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총기 소유 권리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미국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판결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시 외곽의 하일랜드 파크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 심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총기 규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었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행정명령 역시 수정헌법 2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요. 자, 이처럼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에게 요즘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빠르게 느껴지나 봅니다. 제이슨은 저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묻는데요. 저는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맞아.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Today's expression is keep. K-E-E-P. Keep up. U-P. Up. With, W-I-T-H, with, keep up with. To keep up with something is to do whatever necessary to stay level
or equal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not fall behind. Keep up with something은 무엇무엇을 계속하다, 무엇에 뒤처지지 않다 또는 제대로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진도나 변화, 속도 등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좀 다른 의미로 keep up with, 뒤에 사람이 오면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지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요즘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영어로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You walk so fast that I cannot keep up with you.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네가 너무 빨리 걸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e doctor told Tom to keep up with the treatment for 2 weeks. 는 의사가 톰에게 2주 동안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Let's review. To keep up is to do whatever necessary to stay level or equal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not fall behind.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드 스튜어트가 부르는 세일링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6년 3월 31일 오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프랑스 중부에 있는 투렌라의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이후 10살 때 예수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허약했던 탓에 데카르트는 수업에 참가하기보다는 혼자 사색과 명상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데카르트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유명한 수학자나 과학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데카르트는 철학과 물리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방법 서서를 포함해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학문에서 기초를 세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우주는 왜 생겨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두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후 근대 사상의 기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데카르트는 오늘날까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889년 3월 31일 오늘.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에펠탑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철골 구조물로 높이 320m에 무게가 7,100여 톤이나 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날 에펠탑이 완공되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예술가를 비롯한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에펠탑 같은 추악한 철덩어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펠탑은 1909년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곳에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For 120 years, the Eiffel Tower has been attracting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현재 에펠탑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